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사흘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요점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삶을 통해서 역사는 새로워진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을 갖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과 발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이 새롭게 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결혼해서 사람을 낳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가 죽음으로 히브리 산의 노예로 태어난 모세가 살았습니다. 산의 아이 히브리 노예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목숨을 걸었거든요. 죽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살렸고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가, 이전 존재가 죽지 않고서는 새로운 존재의 삶은 시작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상의 목적으로 삼는 삶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삶에는 분명히 낙이 있다. 그런데 그 낙은 자기를 죽이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금은 보화가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토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 사람만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낙, 죄악의 낙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보화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못 죽는 겁니다. 네 번째로 유아신앙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모세가 40세에 왕자의 신분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 생모의 품에서 심겨졌던 신앙이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요점이었습니다. 이번 마가복음 10장 34절과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히브리서 11장 26절.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끝나고 나가면서 이 현관 앞에서 예약한 청년 구역장들이 있는데 오셨습니까? 성이 전시라는 것만 기억나는데 안 오셨습니까? 작년 구역장님들 외우신 분 손 한번. 예. 몇 구역이시죠? 예, 501구역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외워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3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미디안으로 피신한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이제 동족과 같이 고난을 받겠다 하고 나갔는데 동족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으로 피신했단 말입니다. 1번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의 내용을 한 절씩 묵상해 보십시다. 15절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 제일 남쪽에 그 오른쪽 아카바만 그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이집트가 있고 시내반도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시내반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아카바만이 있거든요. 그 제일 남쪽 그 주위가 이제 미디안으로 추정이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서 어디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까? 우물가에. 모세가 도망을 가면서 도시락을 싸갔습니까? 모세가 뭐 도망을 가면서 돈을 들고 가서 저 가는 곳마다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겠습니까? 그냥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 시나이 반도 최남단까지는 육로로 한 400km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km를 계속 걸어간다 해도 열흘 이상을 지금 걸어가는 먼 길이거든요. 그 먼 길을 걸어간 모세가 어디에 앉았느냐? 우물가에 앉았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게 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모세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때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겠다. 물 먹고 지금 쉬는 겁니다.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은 18절을 보니까 르우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장 1절에는 똑같은 사람이 이드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엘은 이 제사장의 본명이고 이드로는 제사장에 대한 공식 존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 딸들이 아버지 양떼를 물을 먹이기 위해서 바로 모세가 지금 앉아있는 그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뭐하고 갔습니까? 나일강에 공주가 목욕하러 가는 거하고 지금 같은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17절 3번 17절 상반절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자, 모세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딸들 7명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데리고 와서 물을 구유에 부어서 이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모세는 구경만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불량배 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을 물을 양떼에게 물을 못 먹이도록 방해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17절 하반절 시작.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전 먹이니라.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이때 모세는 신분이 뭡니까? 예, 나그네입니다. 이집트에서 피신 온 나그네입니다. 근 열흘 이상 굶었습니다. 허기지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해 지금 절어 있는 몸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그 여성들을 방해하고 그 양떼에게 물을 못 먹이게 하는 것을 가만히 구경한 게 아니라 그 허기진 몸으로 일어나서 불량배들을 쫓았습니다. 쫓기만 쫓은 것이 아니라 그 이드로의 일곱 명의 딸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우물가가 있습니다. 지금 우물가에 있는데 자 모세가 있고 이드로 일곱 명 딸이 있고 불량배들이 있죠. 이 사람들 출발지는 다 다릅니다. 모세는 어디서 왔는가? 최소한도 400km 떨어진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옛날에 그 중동이나 이 사막지방의 우물은 바로 집 마당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네 저 밖에 수맥이 워낙 없기 때문에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딸은 자기네들 집에서 출발해서 양떼를 몰고 지금 이 우물가로 왔습니다. 이 불량배들 한 명이 아니라 복수 아닙니까? 이 불량배들은 한 집에 안 살 거거든요. 다 다른 집에 살 거 아닙니까? 이들이 다 각각 다른 출발지에서 다른 시간에 출발했는데 같은 시간에 우물에서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모세의 인생은 위기에 처할 뻔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각각 다른 출발지에서 출발한 이 세 그룹의 사람이 그 우물가에서 동시에 딱 같은 시간에 도착해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럴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참 신비하죠. 르우엘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다 먹이고 집에 갔는데 이때 아버지가 산책 나가고 없었다면 아니 이때 아버지가 집에 있어도 어머 쟤들 양떼에게 물 잘 먹이고 왔네 그렇게 생각하면 끝입니다. 그때 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시계는 없는데 아버지 느낌상 평소보다 딸들이 빨리 물을 먹이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오늘 이렇게 빨리 왔냐?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르우엘이 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유 그래 참 세상에는 그렇게 고마운 사람도 있네. 그러고 끝나버렸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아니 니네들은 너희들을 도와준 그 고마운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왔냐. 그런 분은 모셔서 밥이라도 함께 모시고 감사를 표해야 되지 않냐.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딸들이 모세를 청하러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그네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정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딸들이 꽤 거리가 있을 자기 집으로 갔다가 아버지가 니네들 왜 그 사람들 그냥 두고 왔냐 밥 한 끼라도 먹여야지 그래서 다시 우물가에 갔는데 모세가 어디 딴 데로 가버렸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는 갈 데 없는 모세는 그냥 그 우물가에 죽치고 있었습니다. 21절 상반절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래서 딸들이 모세를 청해서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함께 이제 식사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주어가 모세지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이게 르우엘이 너 어디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있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밥 한 끼 얻어먹고 르우엘한테 가능하다면 나 식객으로 좀 받아주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였던 사람입니다. 자손신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나 식객으로 좀 삼아주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 집에 양떼가 많이 있고 딸들이 양떼에게 물 먹이는 거 이제 방금 봤으니까 나 양치기로 써주십시오. 밥만 먹여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들을 열등하게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양치기는 이건 정말 하찮은 직업인 겁니다. 그거를 지금 모세가 자청하고 나선 겁니다.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생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식객으로 안 받아주겠습니까? 21절 하반절 시작.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르우엘이 그 이야기 듣고 식객으로 받은 게 아니라 아예 사위로 삼았습니다. 22절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십보라를 아내로 삼고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얻어서 나그네 모세가 처음 간 그 미지의 땅 미디안 낯선 땅에서 그냥 쉽게 정착한 것입니다. 자, 큰이번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 올리실 때와 4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여 하나님께서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셨습니다. 40년 전에 신묘 막측하게 나일강에서 모세를 모셔 건져 올렸던 그 하나님은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했는데 그 아무런 연고 없는 그 땅에서 미디안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신묘 막측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22절 보니까 자기 장남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기의 상황을 표현하는 이름이죠. 왕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나그네 객이 된 겁니다. 그런데 18장 3절 보면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모세의 일생이 게르솜 엘리에셀입니다. 모세가 나그네처럼 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세가 미지의 땅에서 정착하도록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서 신묘 막측하게 모세를 모셔해 주셨던 바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거기 계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문제는 항상 조변 섞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은데 그 하나님을 늘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조변섞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거기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 올리듯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2장 23절에서 25절 출애굽기 카메라의 초점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가 미디안으로 피신한 모세에게 가 있었는데 다시 카메라가 지금 이집트로 옮겨갔습니다. 23절에서 25절 읽어보십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장 22절과 3장 1절의 시기를 참고할 때 본문은 얼마 동안의 기간에 걸친 내용입니까? 자, 22절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해서 그곳에 정착할 때는 나이 40세였습니다. 3장 1절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는 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 9절은 4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게 지금 40년에 걸친 이야기인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 눈들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눈들로 본문을 한 줄로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눈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 눈들로 현재와 미래를, 현재와 과거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외눈박이처럼 두 눈들을 가지고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일희일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구절,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3절부터 25절 이것을 두 눈들을 가진 사람으로 한 줄로 압축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한눈, 이집트에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게 지금 한눈 보는 거죠. 또 한눈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의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이게 두 눈들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카메라가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라고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들을 갖고 살지 못하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지금 압제를 당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미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는 눈은 없고 자기네들이 당하는 압제만 본다고 해보십시오. 지난주일에도 설명했듯이 그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그들을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을 못 보면 그 노예 생활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노예 생활은 괴롭기 그지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그 눈. 그러므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선가 구원의 손길을 치밀하게 뻗고 계심을 보는 그 눈, 고대하는 소망하는 눈, 그 눈이 있을 때 이 고통에서 내가 의미를 찾고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지금 이집트에서 떠나서 미디안에서 살고 있는데 노예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내가 어느 날 내 동족과 고난을 같이 하리라고 왕자 신분 다 버리고 그들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배척해서 내가 40년 동안 이 미디안에서 양치기를 해. 만약에 모세가 두 눈들로 그 생활만 본다면 왕자로 살던 사람이 그 삶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는 모르지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때 그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의미를 내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눈들이 필요한 겁니다. 3번 24절과 25절에 기억하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리셨다는 말입니까? 24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 후손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로 고생하겠지만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리라. 그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소리를 부르짖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또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기억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고 계시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야 아 내가 그때 그런 약속했네. 당신의 수첩 한번 뒤져보시고 맞다. 내가 얘들 좀 구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회 할 때 그 주여 삼창을 크게 외쳐야 되는 건 내가 외쳐야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내가 외치지 않으면 그분이 모르시면 우리하고 똑같은 분 아니에요? 여기에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게 히브리말로 자카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처럼 잊어버렸던 것을 그제야 생각해내었다는 말이 아니라 늘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을 비로소 실행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다가 당신의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늘 염두에 두고 있던 그 언약을 마침내 실행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거는 야다, 히브리 동사 야다인데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뭐 잊어버리셨다가 다시 생각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의 상황,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으로 응답해 주셔도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때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고 내가 정한 때, 이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고 이때를 넘기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고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 카메라의 렌즈가 다시 미디안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출애굽기 카메라는 동시에 두 개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은 두 눈들로 이걸 동시에 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안 살려줍니까?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마침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이런 겁니다.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게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1번. 이때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지 몇 년이나 지났을 때라고 그랬죠? 40년. 출애굽기 7장 7절 보니까 이때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그게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모세가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2번. 양떼를 치는데 그냥 양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표현을 장황하게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정착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으면 모세도 한 재산 갖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 거기서 거부가 됐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40년을 살았으면 거부 위에 재벌이 됐겠죠. 모세는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자기 양떼가 없습니다. 모세가 치는 양떼는 전부 장인 겁니다. 장인 양떼 치고 장인으로부터 밥 얻어 먹는 겁니다. 그가 입는 옷, 장인 양떼 치준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세의 생존의 기반이 여전히 장인입니다. 그것이 3번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죠. 40년 동안이나 미디안에 살았지만 그의 재산은 전무했다. 양떼는 모두 장인 소유로 모세는 여전히 장인 집에 얹혀 살고 있다. 여기에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야곱과 모세의 가장 큰 차이가, 하여튼 야곱은 외삼촌 집에 얹혀서 살면서 한 재산 뚝 자기 거 만들었는데 모세는 못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다릅니다. 야곱은 한 재산 했지만 세상을 뒤바꾸지 못했습니다. 고작 내 식구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겁니다. 모세는 40년이 지나도 자기 양 한 마리도 못 만드는 사람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 세상 못 바꿉니다. 내게 더 중요한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 내 것 챙기지 않는 사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 것에 계산이 밝은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모세가 무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는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여길 수 있죠. 2번 2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세의 나이에도 평소처럼 장인의 양떼 치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이건 뭐 내 거 아닌데, 이거 쳐봐야 뭐 내 이 양떼 쳐봐야 내 재산 늘어나는 거 아닌데, 소홀히 한 게 아니고 내 재산은 아니지만 나한테 맡겨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 80이 되어서도 이 주어진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도 몰랐습니다. 분명히 2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인지 모르고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지, 저 불 좀 뭔지 자세히 가볼까, 그게 모세는 불인지 알았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인간의 평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느 인물치고 평상에 주어진 삶, 매일매일 작아 보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소홀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전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열심히 평상대로 업으니까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농부입니다. 평상시대로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모세 다음으로 성경에서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은 무슨 뭐 어디 산속에서 가서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계룡산에서 계시받고 내려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밭 갈다가. 예. 베드로 그물 던지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3번 4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세는 어릴 때 생모의 품에서 저절 빨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섬기면서 40세에 왕자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하겠다고 결단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처음 뵙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일강에서 건질 때부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기호입니다. 뭐 신문 펴면 무슨 뭐 부고난에 뭐 누구 뭐 장인어른 뭐 돌아가시고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다 모르는 사람일 때 그 이름 속자는 기호에 불과해요.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기호나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의 전 존재를 나타내는 총칭이 됩니다. 가령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이재철 하면 기호로 생각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재철이라는 전 존재가 이재철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그냥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호를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전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존재이고 그가 태어난 이래 나일강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렸었던 존재이고 미디안에서 정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합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가가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전 존재도 개별적으로 아시고 우리를 개별적으로 관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에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내 이름 아시죠? 하는 그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구역장님들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악보 뽑아서 그 구역분들하고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바울처럼 칠흑같이 어둠 속의 지중해 위에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지중해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를 아시고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내 속에 임해와 계신다는 것을 알 때 나도 그분을 피로서 인격적으로 믿고 모시게 된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 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성사할 때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가며 얼마나 수많은 행인이 걸어갑니까? 그분들하고 목례도 안 하지요. 눈도 안 맞추지요. 왜? 모르는 사람.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가 여러분이 같은 구역 식구를 만났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를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내가 서울 시내를 걸어가는데 하루에 10만 명을 만나도 99만 9,999명은 내가 몰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한 사람은 만나면 반가운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문자로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나는 비인격적인 관계. 내가 어디 가 있어도 나는 항상 천의 고아처럼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지중해의 바다 위에 유라굴로 강풍에 있어도 제철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내가 알 때 비로소 내가 그분을 내 속에 모시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아침에도 그분을 의식하고 점심 밥 먹으면서도 그분 안에서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도 그분과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겁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명자반 일과 믿음의 재정립에서 믿음은 탈화, 신을 벗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도 우리 몸에 많은 것을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윗도리, 바지, 양말, 내의. 그런데 인간이 몸에 착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 그 인간의 전 존재를 수용해 주는 것, 신밖에 없습니다. 내 웃도리는 상체만 가리죠. 바지는 하체만 가리죠. 신은 제 전 존재를 수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벗은 뒤에도 형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양복을 벗어서 놓지요. 이거 꽂아버립니다. 지금은 제 위에 이렇게 입혀져 있으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이거 옷걸이에 걸면 납작해집니다. 바지 옷걸이에 걸어도 납작해지죠. 양말 두면 역시 형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신은 그대로 형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모자는 머리 위에 쓰는데 모자는 벗어둬도 형태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벗으면 어떻게 돼요? 책상 위에 놓이거나 옷장 속으로 들어가나 벽에 걸립니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은 벗어도 항상 제일 바닥입니다. 그래서 식구 가운데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 유품을 정리하면서 가장 가슴이 찡할 때가 신을 볼 때입니다. 여기 아들 군에 보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들이 군에 가면 입고 갔던 옷, 신 다 박스에 넣어서 집에 오지 않습니까? 대개 엄마들이 뭐 보고 오는가? 신 보고 옵니다. 신만 형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신을 보면 그 신 위에 있는 그의 전 존재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말씀이 너 탈화해라, 신 벗어라. 이 얘기는 너 전 존재를 내 앞에 내려놔라. 내가 하나님께 전 존재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겠습니까? 네 전 존재를 내 앞에서 비워라. 내가 비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탈화해라.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1번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것은 모세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줍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당신을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무슨 의미인가? 바로 모세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 모두 모세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행하신 일들,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일들, 바울을 위해서 유라굴로 광복송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죠. 2번, 모세는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일깨워줍니까? 모세가 불인 줄 알고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 탈화해라.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야훼라는 것을 밝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첫 반항은 와 내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하나님 만났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두려워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 두려워하다가 히브리 말로 야렌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외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외라고 하는 게 공경, 경외, 두려워할 외입니다. 경외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유한한데 그분은 영원합니다. 더욱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분은 흠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투를 뒤집고 흔들고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언제부턴가 사랑이 강조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다 좋죠. 그런데 거기에 경외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내 편한 대로 믿어요. 하나님 상도 붙잡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경외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6번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1번 주어가 누구예요? 네, 내가 나예요. 나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자, 2번 그 주어에 사용된 동사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공표,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공표, 그 근심을 알고 공표, 내가 내려가서 공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공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공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공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어이신 그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 하나님께서 어떤 동작을 하시는지 그 동사의 공표를 쳐봤는데, 3번 이 구절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제철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제철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철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 제철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고 이 제철을 인도하여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모든 동사가 나를 위한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동사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9절에서 10절 시작 읽어보십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고,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데려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라는 주어를 쓰셔서 그 동사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9절에서 10절로, 10절에서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저만 보면 말이 탁탁 막히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대책이 너라는 것.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내려가서 저 사람들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준비한 대책이 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오래전부터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느냐 사람들 질문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가 한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대책이 너라고 하는 그 자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대책이 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를 맑게 하는 그 하나님의 대책이 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 나라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고 저 정치인, 저 국회의원, 저 사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다 안다. 이거 다 내 저 사람들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질문 속에는 그의 무의식적인 사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어다. 내가 주어다. 그리고 너는 내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문장을 잘 보십시오. 내가 주어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내가 가는 거예요.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인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아직까지 자기가 주어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어야 모세야. 너는 내 대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자기가 주어입니다. 자기를 주어로 대답했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어로 내가 다 봤다. 그리고 너는 내 대책이다. 그랬는데 모세가 주어로 대답을 했거든요. 내가 가고 내가 인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이 말씀은 주어는 내다. 너는 내 동사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동사입니다. 동사는 주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동사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동사로 너를 쓴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와서 지금 네가 나를 만나는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거다. 내가 주어로 너를 동사로 쓸 때 네가 나를 주어로 모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확인하고 나를 찬양할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중에도 나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일을 그르치는 것은 우리가 주어가 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내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그분이 주어고 나는 동사예요. 무슨 동사? 여기 있는 동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나를 향한 동사입니다. 이 모든 주어는 저분이에요. 내가 동사가 되면 내가 비록 오늘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믿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어로 살기 때문에 열심히 종교생활은 하면서도 항상 삶은 거르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40년 단위의 세 시기로 구별됩니다. 각 시기에 대해 생각을 나누어 보십시다. 자, 첫 번째 40년이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잘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면서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이죠. 그러나 왕자면서도 어린 시절 생모가 심어준 민족 정체성과 신앙을 고이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왕자인 모세가 죽고 하나님 백성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주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소명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내가 나가면 저들이 따르고 봉기하고 해방이 되겠지. 내가 주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노예들 가운데에서 그 노예들 학교를 갔겠습니까? 교육받은 노예가 있겠습니까? 다 무학들 아니겠습니까? 그 노예들 가운데에서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제왕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스펙이 제일 화려합니다. 아니, 이집트 노예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이집트인을 다 합쳐도 모세보다 더 스펙이 좋은 사람 한두 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모세는 주어였습니다. 이런 스펙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어로 나가면 안 될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화려한 스펙으로 모세가 했던 일의 결과는 뭡니까? 그 화려한 스펙으로 고작 이집트 한 사람 때려 죽이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80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모세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를 다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어가 되었을 때에는 한 사람 때려 죽이는 거 고작 그 일 했는데 그리고도 동족한테 배척당했습니다. 이 시기의 모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I am special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 I am something. 나는 무언가 돼.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돼. 그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40년입니다. 80세가 되기까지 미디안에서 40년을 살면서도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 없이 계속 장인의 집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자존심은 벌써 사라졌겠죠. 그 스스로가 40년 동안 자기 재산 하나 없이 장인 재산 양을 치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던 40년은 자기가 되돌아보면 다 흘러간 옛 노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어로 살던 모세가 철저하게 죽는 기간이었습니다. 그게 40년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의 모세는 I am nothing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 40년 동안 I am special이야. 그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 집에 얹혀서 장인 덕에 생존하면서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생애를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합니다만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핀셋으로 집어내듯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구원을 입고 나서 그 젊은 청년이 실패자처럼 고향 다소에서 13년을 칩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다듬는 거죠. 그 기간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I am nothing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내가 유대교에 가서 출세하고 세상을 내가 뒤집어 엎을 것 같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존하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윗을 10배 더 큰 장군으로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었더라면 교만하기 짝이 없었겠죠. 다윗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죠. I am nothing. 골리앗을 이긴 것도 내 실력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 모세 40년, 바울 13년, 다윗 10년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훈련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매일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이단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구역 공부 중요합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2학기 시작할 때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말씀드렸고 올해 초에 제가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무리한 가운데에서도 수요 성경 공부, 구역전 공부를 직접 하는 것은 절대로 구역 공부, 답만 하는 정보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거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답만 알고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빼고 여러분들이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30주 훈련 받으셨다면 그거 빼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 아닙니까?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가능하니면 예배당에 오지 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예배가 되자 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중에 두 시간도 성경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들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가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이 절대 주일날 한 시간 때우는 식으로 구역 공부하지 마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청년들 안 되면 토요일날 나오면 교회 공간 다 비어 있으니까 토요일날 해서 최소한 두 시간 이상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훈련, 모세가 받은 훈련, 다윗이 받은 훈련, 바울이 받은 훈련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주중에 두 시간의 훈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까? 정말 구역 공부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구역장님들 정말 큰 사명을 부여받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40년 주어로 살던 모세가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동사로 산 기간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주어가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머물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 자리에 머물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동사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40년 전에는 그 좋은 스펙으로 한 사람 쳐 죽이고 아무것도 못했던 모세가 노인이 되어서 60만 가구를 구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지닌 것도 없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태바가 된 겁니다. 우리가 동사가 된다는 건 태바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태바는 악셀레이터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가는 거니까요. 모세의 생이 마지막 생이 태바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기의 모세는 I am his, 나는 그분의 것, his 대명사. 그러니까 I am special, 그게 초기 40년, 중기 40년, I am nothing, 마지막 40년, I am his, 나는 저분의 것, 저분이 내 인생의 주어. 4장 20절 찾아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에 공평하십시다. 1번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쓰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80세가 되고 40년을 미디안에 살면서도 장인 집에 얹혀서 모세는 개인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다 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유일하게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마른 막대기입니다. 이건 나무 가지 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마른 막대기니까 자 생명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아요. 곧 모세 자신의 상징인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80세가 되기까지.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슨 의미인가? 이 모세가 양을 칠 때는 이게 분명히 모세 지팡이고 마른 막대기인데 모세가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하나님의 동사가 되어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성경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자신이 주어로 살던 모세가 죽어서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니까 마른 막대기처럼 쓸모없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마른 막대기가 모세 손에 쥐어져 있을 때에는 이거 고작 양치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를 쥔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사가 되니까 그 막대기 자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군병들이 따라올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 손을 내미나요? 아닙니다. 이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금 손에 잡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다시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자기 주어이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지금 이집트로 갔다 이 말입니다. 3번 당신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까? 4번 지금 이집트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인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이집트로 이미 출발했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정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5번 오늘 공부를 통해 깨달은 것이나 결단한 것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잘 가셔서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암송구절 출애굽기 4장 20절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데 스스로 주어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열심을 다해 일하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삶을 스스로 그르쳐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을 명쾌하게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주어로 살던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어로 모시고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동사로 써주시고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사용해 주셔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주님 주어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